자, 11월의 첫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땡스기빙,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있죠. 요즘이야 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쇼핑하고 여행 가는 시즌으로 더 익숙해져서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만, 원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목숨을 걸고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1620년 이땅 미국에 도착을 해서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감사의 시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11월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긴 연휴도 있지만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보다 먼저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함께 돌아보면서 감사로 이번 한 달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 하면 다들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셉의 꿈이겠죠. 요셉은 자기가 꾼이꿈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꿈 덕분에 살아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모두 꿈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강렬한 꿈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미리 보여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잘생겼고 성실했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런 성공 신화 같은 요셉의 좋은 부분에 먼저 우리의 눈이 가지만 사실 그는 깊은 상처를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서글픈 그런 시절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이 금방 될 겁니다.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길가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겠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뭐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넘어지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사랑과 신뢰를 엄마로부터 가득 받아야 할그 어린 시절에 요셉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것과 함께 살아야만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엾은 어린 동생 베냐민을 달래고 챙기기도 했어야만 했던 것이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른 세 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또그세 명의 아내들이 낳은 10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 남편이었던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부인들과 각각의 자녀들 사이에는 늘 경쟁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을 가장 사랑했지만 이 라헬이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가뜩이나 시기와 질투를 받던 라헬의 아들들을 다른 부인들이나 형제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늘 쓸쓸하게 지내는 이 요셉이 너무나도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요셉을 가엾게 여겨 그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더럽고 힘든 모든 일에서부터 면제를 시켜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이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배려, 아버지의 특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더큰 질투를 유발시키고 그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이런 외로움과 따돌림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꿈. 이 꿈은 외롭고 따돌림 받던 요셉에게 아, 나도 남들이 좋아해주고 존경받는 무언가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외롭던 그의 인생에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눈치였습니다. 순수하기는 했지만 눈치가 없었죠. 보통 보면 순수한 분들이 보통 좀 눈치가 없긴 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면 아버지에게만 조용히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 혼자 한쪽에 가서 살살 웃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모두를 불러다가 꿈에 다들 자기에게 절을 하고 뭐 고개를 숙인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렇잖아도 맨날 자기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이 요셉이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니까 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암튼 이 일로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루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돌보는 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분명히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요셉이 가보니 벌써 형들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옮겨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형들이 있는 도단이라는 곳까지 이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 도단에서 드디어 형들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요셉이 형들에게 막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오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생각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먼지를 뒤집어쓰고 뙤약볕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 색동옷을 입고 모든 것에서 면제되어 해맑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 이 형들의 마음에는 부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저 얄미운 요셉을 이제는 여기서 죽여버리고 아버지께는 동물이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장 첫째 형인 르우벤이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겉만 주고 나중에 풀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은 반갑게 달려온 그 요셉을 붙잡아서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겨버리고 물한 방울 없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던져 넣어버립니다. 요셉은 그러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형들에게 애원을 하며 소리쳤을 텐데, 그런 비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을 먹는 그런 형들의 비정한 모습이 성경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향품과 향료, 향수들을 이집트에 팔기 위해서 낙타를 이끌고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요셉은 형들이 끌어올려주자 형들이 자기를 용서해주나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을 들여다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함께 살던 형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물건처럼 흥정하고 은화 20개를 건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은 요셉이 도망치지 못하게 손과 발을 어딘가에 묶었겠죠. 이제 팔려가는 요셉의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고 자기를 보호해주던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돌봐주어야 하는 가엾은 동생 베냐민의 얼굴도 그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겠죠.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울면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야 하는 이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10대 아이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이 요셉이 겪은 그러한 상황이고 그가 가졌던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끌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귀하게 대우받던 아들에서 이젠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이게 요셉은 상처만 곱씹으며 살거나 형들에 대해서 복수만을 꿈꾸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팔려왔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믿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또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부분을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그저 하루 세 끼 자기 밥 먹을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6절에는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은 그 악몽과 같은 현실 속에만 머물러 있고 그 생각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억울함과 복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능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과 미래를 맡기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괘씸하고 또 망신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에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희망의 빛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일하자 그곳에서 요셉은 또한 눈에 띄게 되고 간수는 요셉을 믿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총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중 풀려나는 왕의 신하에게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부탁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감옥에서 죽게 될 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자기의 인생이 더 망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과 또한 그런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반전을 요셉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집트 왕의 꿈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되면서부터 이 요셉의 모든 상황들이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왕들은 자기들이 꾼 꿈을 통해서 신이 말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꾼 꿈을 해석해서 그 나라의 정책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왕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7년간 앞으로 풍년이 이 나라에 들겠고 그 후에 곧 이어 7년간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빨리 이 나라 가운데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을 듣자 그를 아예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 요셉을 이 나라에 앉히게 됩니다. 요셉은 방금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방금까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되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또한 대비하고 그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반전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 후 정말로 요셉의 말처럼 7년간 풍년이 이집트에 오고 그리고 곧이어 7년의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양식이 없어 이집트로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이집트는 살게 되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도 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과 만나게 되죠. 그 후 여차저차 하여서 결국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결국 울면서 그들은 화해하게 되는 그런 또한 멋진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옮겨올 수 있게 하죠. 요셉 때문에 흉년으로 죽게 될 위기에 처했던 모든 그들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가족들은 나중에 애굽에 정착하여서 후에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 모든 가족들은 요셉과 드디어 만나게 되고 큰 기쁨을 나누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난 후에 이제 늙어 하나님의 품으로 기쁨 가운데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겁에 질려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얻은 인생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밑바닥이었던 자기 인생이 성공의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었다. 그것을 붙들었다. 뭐 이런 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철저하게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함을 가지고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밝고 빛나는 그러한 상황들과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자리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악한 계획들이 모두가 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안 갔더라면 그때 내가 도당까지 갔을 때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었더라면, 그때 억울한 누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누명을 벗겨내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을 내가 밝혀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렇게 이 꼴로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요셉은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 집을 나선 것도, 형들을 찾아서 더 멀리 간 것도, 심지어 자기가 이땅 가운데 팔려온 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구덩이 가운데로 밀어넣고,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내 존재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생의 한텀한 텀을 지나며 이 요셉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착하고 순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지고 그러한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보호들, 그 화려한 겉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채색 옷,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덮여 있었다라면 요셉은 아마 영원히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보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보호막들을 벗겨내시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보호를 벗겨버릴 때는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상처와 아픔으로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됐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기억해 줬었더라면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날 수 없고 늘 불평과 복수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얻었던 그 통찰을 우리가 갖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비록 감옥과 같고 어두움 같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보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올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있을 데 없는 시간, 나에게 고통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이 시간, 언제 끝납니까? 언제 지나갑니까? 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따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묻는 대신에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노예의 상황에서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상황에서든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이 무시되고 자기가 잊혀진 그러한 상황에서든 그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날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그분의 좋으심을 보여주기 위해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대하며 그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익히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이 싫고 사람이 밉고 그래서 악몽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들과 얼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보내는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없고 지옥 같고 얼른 지나가야 할 날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대하면 오늘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 말고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우리에게 더더욱 더디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성공만 하나님의 복이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근심도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실수나 우연으로 찾아온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의 통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통찰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 믿음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우리에게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 누군가도 용서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